지난 시간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탕제비에 등장한 두 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데, 25절에는 아버지 곁에서 집을 지키던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늘 그랬듯이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웬 풍악 소리야? 종들에게 물어보니 종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데 아버지는 나와서 큰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성실히 섬긴 것을 생색을 내면서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설득한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같더라도 사랑의 표현 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출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난리를 치며 울지만 아버지는 이런 모조상봉의 세리머니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점잖게 아들을 훈계한 후에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조금 차갑게 보이나? 사실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기쁘더라도 그런 마음을 자제하면서 돌아온 아들이나 집에서 얌전히 있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그 교육적인 면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이렇게 부부의 합동 작전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따뜻하게, 한 사람은 엄하게. 물론 이 역할이 바뀌는 부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상당하는 벌을 반드시 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실 때 나를 끌어안고 아버지의 그 매를 몸으로 막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비유 말씀이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 대신에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다 맡고 있으니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참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심판자 하나님 모습이지만 돌아온 아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마치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만을 가진 그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에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왜 아버지하고 다르죠? 동생에 대한 친근함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아버지와 큰 아들의 대화가 이 탕자 비유의 요점인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행동은 당연한 듯 보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리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죄도 지지 않고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흡,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그 운동선수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우리 김연아 선수 그 참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자세를 보았죠. 아마 참 이렇게 자세가 좋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나쁜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항상 정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과 다르다고 그 교만을 자랑하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죄인들이 용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 패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식과 부모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잘 모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픔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은 충실히 지킬지라도 이런 근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 막상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아들처럼 매일 하나님 아버지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소외된 자, 버려진 자, 따돌림을 받는 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잃었던 영혼의 구제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애틋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정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 말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참 이 아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재물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유대는 돼지를 불별할 짐승으로 생각해서 돼지고기는 먹지는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밥을 먹는다는 표현은 인생 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최대 굴욕적인 삶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세상 지옥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자기를 비추고 있을 때 삶의 정상에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캄캄한 인생의 밤 속에서 사람은 지난 일을 반성할 마음과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저 높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겸손은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에서 살던 사람 얘기를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의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그 뉴저지의 새벽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소행 비행기를 탑니다. 간신히 참석한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청난 회한이 몰려옵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내가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구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아들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아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바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이때 난생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의 아버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계산은 저하고 나중에 하시고 우선 나의 아버지 영혼부터 받으시고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 같습니다. 계산 하나님과 무엇을 계산하겠는가. 20여 년이 흘러 아들은 하나님과 계산을 치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장사로 살아온 그 사람에게는 정확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계산이 아니고 그와 같은 탕자도 구원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자문했던 아들, 신앙이 없던 아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받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참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고 자란 그 다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탕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되는 방법이 꼭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것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탕자가 되는 것도 아니 되는 것도 결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성장하였고 나의 일은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또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평소에 죄 안 지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 인도, 간섭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생각, 자립이라는 바벳은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단의 범죄처럼 지금도 반복되는 잘못입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아버지의 자상한 설득에 대한 큰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다음 구절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존 번연이라는 그 목사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을 때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고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처럼 크리스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선지자 하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귀한 신앙고백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세리처럼 죄인처럼 위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께 불평하는 큰 아들입니까?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나쁜 모습을 모두 다 가진 그런 아들이 아닐까요?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좋은 모습을 다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은 영혼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